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웃지 못할 풍자를 듣습니다. 영국군 군목은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독일군 군복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승리였습니다. 제1차 대전에서 사람들은 농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당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자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적이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에게 승리를 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두 군목이 서로에게 승리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정당한 것입니까? 아마 어쩌면 영국군이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영국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독일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이 아주 승승장구하게 될 때 독일 군목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군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비슷하게 엮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연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는 또 다른 분쟁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 출교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짝을 이루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잘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희는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출교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한국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좀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열렬히 대한민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거 일제 앞잡이다, 저거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말이 출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는 굉장히 존재적으로 무서운 그런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출교시키고 한쪽에서는 출교당함에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두 측면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두 측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인 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를 주어야 할 쪽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교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결정들을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낳았던 부모, 그 부모는 평생토록 소망이 아이가 눈뜨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눈떴습니다. 그러나 출교가 무서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눈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감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피해갑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아이를 길러왔던 부모가 이 아이가 청년쯤 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망이 커졌겠습니까? 눈뜨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두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건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소경으로 눈뜬 사람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 사람 예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서 아주 담대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한쪽은 출교하려고 하고 한쪽은 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만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만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첨예한 뜨거운 감자를 들고서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과 영 딴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그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출교와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두 것을 두고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부류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밝힘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치 누가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요한의 주장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이미 애국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되어져 있는 그 땅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가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던 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을 불러낸 사건,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은 이미 애굽화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진술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빛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성전에서 등잔대에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듯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창조의 시간 가운데 질서가 없는 그 무질서함 가운데 비추어졌던 그 빛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빛으로 주님은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옛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성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하고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하였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배교 현장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은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저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이미 되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에서 말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소식이 있습니다. 심판의 판결하는 그 판결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됨됨이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유대인의 제사는 헛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역시 헛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면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 사람 정말로 착하게 살았고 그 사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없어서 안 될 만큼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예, 꼭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자기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참된 심판에서부터 회복되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떠남은 곧 헛것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을 덧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악한 것입니다. 악에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악을 통하여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당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립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가치에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가치를 부여하다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은 헛것입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귀한 것은 버리고 헛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귀한 것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 준 선물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아주 작아요. 먹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근데 나중에 주는 선물은 아주 값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커요. 근데 먹으면 배도 부르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작은 거 기꺼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큰 거 듭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참 머리 나쁘다. 지 시각에는 저게 옳은 거지만 저게 정당한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이 애굽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애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애굽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꺼이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기꺼이 드러냅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생명과 참으로 영생을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를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하라고 하기 이전에 무엇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설명에 대한 관심을 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수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를 믿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 믿음은 헛것이며 먼지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헛것을 섬기는 것이며 먼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자체도 공허한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이 헛것이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논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그 부모와 그리고 눈뜬 자의 논쟁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모두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 연못에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눈뜨게 하였지만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있게 하신 그런 분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남에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뜨게 하신 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뜨게 된 소경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인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 거부하였고 한 부류는 회피하였고 또 한 부류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출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눈뜨게 하신 분을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이요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고 실로암 옆에서 쉽게 대면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봄의 사건을 들었던 이 사람 그리고 눈뜨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선지자로서 찾아오십니다. 선지자로서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나만을 장군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이 특히 총애하고 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무엇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때 나만의 한 여종 이스라엘부터 잡혀왔던 여종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기꺼이 그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나만이 병들었는데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다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쳐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고민했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정말로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 오게 되어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될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 씻을 때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흙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문둥병 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병 가운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소경에게 말합니다. 고침의 사건을 통하여 소경에게 자신 누구신지 밝힙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소경자를 출교시켰습니다. 이 출교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을 통하여 인자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내가 밤중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섬기게 될 그 나라를 가져오실 그분을 두고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나라에 권세를 가지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일들을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하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성취할 그 인자, 그 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가져올 인자라는 표현을 때때로 이런 용례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인자란 표현은 십자가의 높임을 받게 될 그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인자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인자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기 백성을 가져오게 될 다니엘서의 그 인자, 모든 족속과 방백과 백성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그 백성들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날 그 성취의 사건으로서의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인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6장 50절에, 53절에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념하는 떡과 기념하는 잔을 오늘 우리가 마실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 그의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언제나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인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어떤 인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인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자에 대한 표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에 대해서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인자가 누구인지 알면 믿겠습니다. 즉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무릎을 조아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그분 앞에 내가 기꺼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나는 나이다라는 형식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라고 있던 그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되어짐을 그에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표현입니다. 모든 세상에 대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근세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가지고 오신 그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경을 눈뜨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인자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된 인자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인자, 그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 출교를 받았지만 그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봄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간의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참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됐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다스림을 믿는 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다스림과 이 음성을 받지 않는 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그가 무엇을 보고 믿는가를 통하여 판가름 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주님의 말미암아 눈뜬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말에 원어에서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를 안다고 한다면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자적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가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가져올 그 나라의 백성에게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가져오실 인자, 그 인자를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자이냐? 그가 그리스도이냐?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믿느냐? 그 주님이 생사하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네가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주님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경으로 눈뜨냐는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 토대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말할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은 단순히 입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에 그 말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소경은 말합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밝히셨습니다. 그때 38절을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스림부터 출교되지 않는 자, 세상의 다스림부터 떠나지 않는 자, 참된 교회에게 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참된 주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자를 믿는다 고백한 그 사람은 옛 언약의 백성들, 이방화되어진 이스라엘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옛 세상으로부터 떠나 새 세상으로 들어가고 심판의 세상으로부터 떠나 참된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교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어져 그 교회로부터 복을 받고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교회로부터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참된 주님을 듣고 그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복음을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을 눈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들은 계속하여 복음 설교를 합니다.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참된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수많은 말들이 반복되는 메시지로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설교에 완악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강박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배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의 참된 설교의 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참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주님은 눈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소경된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눈을 감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눈을 감은 자, 참으로 심판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심판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과 어떤 면에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심판의 실체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되심을 믿지 않는 그에게는 참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소경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주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빛이십니까? 주님은 정말로 인자이십니까? 주님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신구약을 통틀어 말하는 그 교회에 우리는 머물러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 교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함께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 세상은 정말로 좁은 길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하자고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3일 굶어 담 안 띄우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언정 우리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그에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성경을 눈뜨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흥암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다가 왔다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흑암되어졌던 우리가 은혜의 갱신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믿는 자 참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는 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난 참 생명과 심판을 가져오는 왕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